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24일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여객기 사고가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항공기 고도를 낮춰서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한국에서는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미국의 몰약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객관적 조사에 따라 북한 소행임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마틴 덴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서울의 4월에서 6월 사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 병력의 철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국가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반도 서해에서 한국 해군의 초계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지난 26일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날 사망한 46명의 해병들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모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다 산화한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두 번 다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 같은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추모식에 앞서 천안함 46 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유족들을 잘 모시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천안함 폭침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쯤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해군 천안함이 굉음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선체는 두동강이 났고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46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4월 25일 천안함이 외부 폭발로 침몰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제조사단도 조사에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중간 수사 발표에 이어서 5월 20일 한국과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5개 나라의 민간인과 군인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56일 만에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었습니다. 천안함은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로 선체가 절단돼 침몰했고 피격 현장에서 발견된 어뢰의 추진체는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크기와 형태가 일치했다고 합동조사단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24 대북 제재 조치로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어도 북한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자신들과 무관한 조작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네.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은 폭침 사건이 발생한 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20여 일 만에 군사 논평원에 그래서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관련됐다는 내용은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풍을 노린 한국 정부의 위기 탈출용이고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외국 전문가들은 모략극에 동원된 들러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5주기를 맞아 북한은 이번엔 천안함 폭침을 미국의 치밀한 날조극이라며 미군 잠수함에 고의 충돌설을 제기했습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지난 25일 이른바 고발장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의 그 같은 강변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에서 천안함 실록 스모킹 건이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스모킹 건은 범행의 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니까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천안함 피격 직후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천안함 실무대책반을 맡았던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천안함 피격에 관한 음모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폭침 책임을 북한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주장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반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북한이 제기한 천안함이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충돌로 인해서 천안함이 두동강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잠수함은 사고 해역 근처에서 기동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잠수함이 치고 올라가려면 일정 정도의 거리와 심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서해 바다는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 행정관은 특히 YTN 방송에 출연해 지금 백령도 수역에 가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그곳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봤고 지금도 백령도 어민들이 매일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잠수함이 거기 가라앉아 있거나 또는 흔적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재 한국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천안함 북한 폭침설이 조작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또 다른 도발을 해온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고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국의 제1야당도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지난 25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영록 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표는 북한의 잠수정이 감촉같이 들어와서 천안함을 타격한 뒤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탐지에 내지 못했다고 북한 소행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천안함 피격 사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소행이 틀림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증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때 당시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압도적으로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한국의 추모 분위기 또 침몰 원인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올해 2분기 안에, 그러니까 6월 말 이전에 서울에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실은 지난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한국 정부와 이와 관련한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실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는 어떤 논의를 거쳐서 현재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를 권고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현장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급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한국 외교부 그리고 서울시와 현장 사무소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글로벌 센터 빌딩에 설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해왔고, 지원 채용 절차도 밟았습니다.
서울에 설치되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북한 인권 서울 현장 사무소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 등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새로운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 이어 또다시 인권 결의안을 조작했다며 이는 용납 못할 정치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번 결의안이 모략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미국의 조정과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이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인권 모략 소동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모략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 납치 또 강제 실종 문제를 이번 결의안에서는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마르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안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 이 문제가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얼마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지적하며 납치된 외국인들이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 해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 26일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댐프시 미 합참의장과 한국의 최윤희 합참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합참은 공동 언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와 미한 연합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한 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합참의장회담은 최 의장이 지난해 3월 미국을 방문해 댐프시 의장과 회담한 뒤 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네, 이번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 회담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회담에 배석한 한국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댐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회담이 끝난 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 합참의장과 지휘 통제와 통합 미사일 방어 그리고 연습 및 훈련 등 다양한 미한 동맹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방한하기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던 길에 미한일 3국 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해 이번 합참 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계획의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포기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며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미국이 유사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줄곧 다짐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그러니까 주영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한 그런 반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네. 현학봉 주영 북한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지의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 대사는 북한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현 대사는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 것이냐고 확인을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현 대사는 또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는데 독점권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은 갖고 있지만 아직 핵탄두의 소형화를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실 헤인이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헤인이 사령관은 지난 24일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관련 핵실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략사령관으로서 북한의 핵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주장을 한 만큼 그런 가능성을 상정해서 방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져 멀어진 그대의 눈빛은 그저 잊고져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두 눈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뭐 창문 흔들리는 소리 돌아보는 마음
got here by the skin of our teeth, and now the problem is, how do we leave this place in safe hands? That's what it's about. No, for me, there are no more achievements. I'm not out to prove anything. I don't have to prove anything.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23일 타계한 싱가포르의 리 콰뉴 전 총리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제 기적을 읽어낸 국부로 불리는 리 전 총리의 죽음에 싱가포르 국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국제사회도 리 총리의 타계 소식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아시아의 대표적인 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리 전 총리의 지도력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3년 싱가포르의 부유한 화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다시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습니다. 리 전 총리는 고향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54년 인민행동당을 창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 싱가포르 자치정부의 첫 총리로 선출됐고 말레이시아 연방으로의 편입과 독립을 거쳐 1991년까지 무려 31년간이나 총리로 있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집권 초기 목표는 정치사회 화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독립을 선택했고 이후 경제발전에 주력하게 됩니다. 리 전 총리는 자원이 거의 없는 도시 국가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싱가포르는 빠르게 안정화했고 해외 자본의 개방적인 정책으로 외국의 투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물류 중심지이자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5만 6천 달러로 아시아 1위, 세계 8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리 전 총리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반대 세력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범죄율이 낮은 도시가 된 이면에는 경범죄도 무겁게 처벌하는 엄격한 통제 정책이 있었는데 시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인류사의 진정한 거인이자 현대 싱가포르의 아버지, 가장 위대한 아시아의 전략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제 인물, 지난 23일 타계한 리 쿠안 유 전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번 주 일어난 독일 여객기 추락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네. 독일 저머닝스 항공사 소속인 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지난 24일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원래는 2시간 뒤에 독일 뒤셀도르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후 50분쯤 지나서 고도가 급격하게 내려갔고 결국은 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했는데요. 네. 충격으로 여객기가 산산조각이 났고 승무원과 승객을 비롯해서 이 탑승자 150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비행기 고도를 낮춰서 추락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충격을 주었죠.
네, 조종사가 고의적으로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이 자살 비행이라는 게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뭐 지금 자살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항공사 소속 대표는 150명이라는 사람을 살해했는데 이건 네. 자살도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했었죠.
네네.
이 프랑스 조사 당국이 이제 이 사실을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이 여객기를 추락시킨 건 이 조종사 중에도 이제 기장과 부기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네. 이제 부기장 28살의 안드레아스 루비츠라는 독일 남성입니다. 추락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중에 하나인 이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가 있었는데 네.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려졌는데 예, 당초에 이제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과 달리 이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기술을 내리고 항공기 고도를 낮춰서 추락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객기의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한 것인데요. 조종사가 그러니까 일부러 고도를 낮춘 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음성 녹음 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부기장이 이렇게 고도를 낮추는 동안에 기장은 문이 잠겨서 조종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네. 이제 충격적인데
네.
이 녹음 기록을 보면은 이 처음에 이제 조종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기장입니다. 기장이 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조종실을 비우자 부기장이 이제 이 조종실을 안에서 문을 잠급니다.
네.
그리고 이 자동 항법 장치의 고도를 낮게 이제 맞춰서 고도가 내려가게 하죠.
네.
그러자 이제 이 기장이 이 문이 안 열리니까 처음에는 문을 열라고 이게 약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도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네.
이 항공기 고도가 계속 내려가자 기장이 더욱 강하게 문을 두드리고 나중에는 이 기내에 있는 손 도끼로
네.
문을 두드려고 부수려고 두드리는 듯한
네.
그런 소리까지 이제 녹음이 됐고요. 특히 이제 이 추락 직전에는 승객들도 이 심각한 상황을 이 추락 직전의 상황을 파악한 듯 객실 네. 쪽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끔찍한 소리도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문을 한번 잠그면 열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을 잠그면요. 네. 원래 안에 이제 조종실 안에 문을 잠그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이 스위치를 안으로 잠금으로 해 놓으면은 네. 이제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기장등이 이제 밖에서 네. 비상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안에서 거부하게 되면은 열 수가 없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기장이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종실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 문이 잠긴 후에 혹시나 부기장이 신체적인 이상이 생겨서 의식을 잃거나 할 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 조사당국은요
네.
이 음성 녹음 장치에 부기장의 정상적인 호흡 소리도 녹음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기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궜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네네.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이제 여객기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가면서 인근 관제탑에서는 이 비상 경고를 보내고 조종실과 교신을 시도했는데 부기장은 여기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락 여객기가 소속된 저먼 윙스의 모회사가 이제 독일의 유명한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인데요.
네.
루프트한자 항공사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여객기를 추락시켰고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조종사가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 항공기를 조종하기가 부적절한 상태였는데 이를 숨겼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독일 검찰에 밝힌 겁니다. 앞서 이제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한 건 이 비행기가 추락한 프랑스의 이제 조사 당국이었고요.
네네.
독일 검찰은 이 부기장의 집을 조사를 했는데 수색을
네.
했는데요.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루비츠 부기장이 질환을 앓고 있었고 관련 치료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이 있다. 또 이런 사실을 회사에 숨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루비츠 기장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검찰이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검찰은 이제 질환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네.
병명은 얘기는 안 했고요. 또 뭐 정신질환인지의 여부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네.
독일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들은 이 주변 지인의 말을 빌어서 루비츠 부기장이 우울증을 앓았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네.
이 저먼 윙스 항공사에 이제 취직하기 전에 이제 비행사가 되기 위한 그 교육을 받던 중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네.
이로 인해서 조종 불가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이 최근에 루비츠가 다녔던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진료 기록을 찾아낸 그 해당 병원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병명이 무엇이었는지 또 여객기를 추락시키는데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네.
그런 건 이제 당국의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정신병이라면 참 더 큰 문제고 보도대로라면 뭐 우울증을 앓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환자에게 여객기 조종권을 맡기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비츠 부기장이 회사에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게
네.
독일 검찰의 발표였는데 독일 검찰은 루비츠가 진료 기록을 훼손시킨 것을 이제 집에서 찾게 됩니다.
네.
이는 자신의 병력을 회사에 숨기기 위한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 중에는 이 진료 기록 중에는요
네.
루비츠 부기장이 여객기를 조종하기엔 부적절하다 그리고 여객기 추락 당일인 24일에도
네.
병가를 받고 조종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추천하는 의사의 진단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네.
이제 숨기고 당일날 조종관을 잡고 결국은 여객기를 추락시킨 건데요.
네.
앞서 이제 루비츠 부기장에 소속된 이 루프트한자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기록상으로는 이 루비츠 부기장이 이 조종사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 150명이나 탄 여객기를 스스로 추락시킨다는 것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그럼 독일 검찰이 지목한 질환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가요?
검찰이 이번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요. 이번 주에
네.
뭐 이 질환을 여객기의 직접적인 추락 원인으로 이렇게
네.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루비츠 기장의 집을 수색한 결과
네.
병력이 있었고 또 이를 회사에 숨겼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는 점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네. 이번 여객기 추락으로 사실 이 조종실 보안 문제, 이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락 당시에 부기장이 안에서 조종실
네.
문을 잠그면서 기장은 여객기 추락을 막기 위해서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기장이 들어가기만 했어도
그렇죠. 네. 뭐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네네. 특히 이제 부기장이 이 자동 항법 장치를 이제 뭐 11,000m가 넘는 그런 순항 고도에서 네. 한 1,800m 정도로 굉장히 낮추면서 이제 비행기가 비정상인 속도로 하강을 했는데 네. 만약에 기장이 같이 있었다면은 그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조종실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조종실 문을 잠그는 잠금 장치를 도입한 건 이제 원래 의도는 비행기 납치범이나 테러범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네. 200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이제 다시 이제 돌이켜 봐도요. 당시에 이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타자마자 조종사들을 살해했죠.
네.
그리고 직접 조종관을 잡고 여객기를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 그리고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 건물에 추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건을 네네. 막기 위해서 조종실 보호 장치를 만든 건데 하지만 이번처럼 이 조종사가 작심을 하고 여객기를 추락시킬 땐 오히려 이를 밖에서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루프트한자를 비롯한 독일 항공사 여러 항공사들이요. 이번 주에 즉각 조종실에는 항상 조종사 두 명이 함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고 곧바로 실시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항공사가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유럽 항공사들은 그동안에 뭐 인력 문제 등을 들어 이런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사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4일 프랑스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여객기 관련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예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격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지난 25일부터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고요.
네.
요르단과 이집트, 수단 등 다른 아랍권 국가들도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요.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자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군사 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있는 중동 국가죠. 홍해와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사우디, 오만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시민혁명으로 독재자였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물러났고요.
네.
민주선거를 통해서 현재의 이 하디 정권이 들어섰는데 순위파 정권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하디 정권을 돕기 위해서 나선 사우디도 중동의 순위파 종주국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지난 1월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도 사나를 점령했고요. 지난 주말엔 남쪽으로 진격해서 하디 대통령이 피신한 이 남부 최대 도시 아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아파 반군의 공격으로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순위파인 하디 대통령이 이 모초로 피신을 했고 또 순위파 동맹국인 사우디 등에 긴급한 군사 개입을 요청을 한 것인데 유엔에도
네.
도움을 청했고 안보리도 이번 주 초에 회의를 열고 하디 정권을 예멘의 적법한 정권으로 인정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죠.
네, 그래서 이 순위파와 시아파의 전쟁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사우디가 현재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까?
사우디 관영통신은요 예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군사작전에 15만 명의 병력과 100대의 전투기를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사우디는 전체 병력의 23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15만 명을 투입한다는 건 그만큼 이 예멘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 될 텐데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아랍 국가들도 이번 군사작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는데 이 후티 반군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후티 병력도 10만 명 정도의 대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후티는 지난 1994년에 예멘의 시아파 저항단체로 만들어졌는데 2004년부터 무장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군사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예멘 군부에는 여전히 시민혁명으로 물러난 독재자 살레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네.
이제 현재 하디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전엔 적이었던 후티 반군과 이제는 협력 관계가 됐는데 사우디 전투기들도 이 후티가 장악한 기지와 비행장을 공습한 데 이어서 살레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 정부군 주둔 기지에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사우디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 이란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이란은 사우디의 군사 개입은 노골적인 침공이며 예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아파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사우디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말 중동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이라크에서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란도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고 또 사우디도 국제연합군 공습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라크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직접 협력하는 것은 아니죠.
네.
하지만 ISIL에 대응하는 이 점에서 이제 같은 편에 이라크에서는 서 있는 게 사실인데
네네.
하지만 예멘에서는 한편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한편은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에 나선 것인데
네.
사실 여기에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서 이 주말 동안 6개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 막판 협상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만큼 이 복잡한 중동 정세를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가 예멘 사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개입한 배경에 대해서요.
네.
사우디는 남쪽으로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에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고요. 또 주변에 이런 시아파 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자국의 시아파들이 이들과 연계해서 사우디 왕권에 대항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이런 영향력이 자국에까지 뻗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예멘은 이 국민 중에 순위파와 시아파 교도의 비율이 비슷하고 사우디는 시아파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백악관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번 군사작전에 수송과 정보 지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네.
직접적인 군사지원은 없었고요. 또 여전히 후티 반군과 또 나머지 당사자들이 모두 즉각 공격을 멈추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이 예멘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아프간 소식입니다. 미국이 철군 일정을 연기했죠?
네,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미국은 이 아프간의 요청에 따라서 현지 주둔병력의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아프간 정상회담 소식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지난 24일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두 정상이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갖췄습니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요, 가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주둔 중인가요?
9,800명입니다. 미국이
네.
9.11 테러 직후인 2001년에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후에 한때 10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아프간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미군 전투 임무의 종료를 선언을 했고요. 치안 임무를 아프간군 또 치안 병력에 모두 이관을 했는데 현재 남은 병력은 아프간 안정화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아프간군의 훈련 지원 또 제한적인 대테러 임무 지원 등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철군을 늦춘다면 이 일정을 얼마나 늦춘다는 얘기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올해 말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9,800명에서 5,500명까지 줄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내년 말까지는 필수 요원만 남기고 완전히 철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올해 말까지 9,800명 병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철군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내년 말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철군 일정을 늦춘다는 건 뭐 결국 아프간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철군 시기 조정을 먼저 요청한 건 아프간 정부고요. 미국이
네.
이를 받아들인 건데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이 여전히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면서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아프간 안보를 위해서는 현재 주둔 중인 미군 규모를 몇 달 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도 이후에 별도 성명을 냈는데 미국이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보인 것은 아프간의 치안을 확보하고 동시에 이 아프간이 테러 분자들의 공격 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또 이제 올해 폐쇄할 예정이었던 칸다하르와 잘랄라바드의 공군 기지도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가능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프간 가니 대통령은 또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까?
가니 대통령은 자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미국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는데요.
네.
미국의 안보 지원으로 아프간에서 필요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또 아프간군도 더 나은 지휘와 훈련 속에서 본연의 임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또 이런 결정 외에 철군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 외에 미군의 추가 군사 지원 약속에도 감사를 표했는데요. 미국은 아프간이 35만 2천 명 규모의 치안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최대한 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모든 액수가 그냥 지원되는 건 아니고 아프간이 이런 지원을 다 받기 위해서는 앞서서 약속했던 경제개혁, 또 선거제도 개혁, 정부개혁을 이행해야 합니다.
네, 가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또 그동안 미군의 희생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긴 시간을 할애해서 네.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사실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와 정권 이양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 아닙니까?
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한 이 많은 미군, 또 민간인들의 희생, 또 아프간을 지원해준 많은 미국의 납세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특히 이제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워싱턴 인근 알링턴에 위치한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무명용사비에 헌화하면서 이 미군들의 희생에도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아프간 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2,300명이 묻혀 있습니다.
네, 미군이 아프간 철군 일정을 연기한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소식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조서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I'm not afraid to die.